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자님 나오셔서 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네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감기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침을 하면서 참 어렵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주일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금요일까지 밤에까지 계속 기침이 잤는데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도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많이 가라앉았는데, 오늘은 뭐 거의 기침을 안 했습니다. 근데 또이 목을 좀 쓰니까 기침이 또 나더라고요. 어쨌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지켜주시니 참그 은혜가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런 그 믿음의 우리의 그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불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특정한 인물을 묘사하기보다는 구약의 역사를 만든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그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무리는 정복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무리는 순교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자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며 또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한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정복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은 우리를 순교자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복도 승리고, 순교도 승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는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복자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며 순교자들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더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복자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부족 국가들을 누르고 승리한다는 것은 기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기대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나니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나 또 전술을 짜며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용맹성과 그의 탁월한 전략이나 전술이 많은 나라들을 이기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것이 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 일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 곧 그의 믿음이 그 바탕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하고 악한 세대 아합 왕과 이사벨 앞에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담력과 그의 행동은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그 예언자들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예언자들 400명 그래서 850명 대 엘리야 단 한 사람의 대결을 펼쳤죠. 그렇게 해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었던 그 소를 이제 불사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850명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들의 신에게 구했지만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그 불의 제단을 태울 수가 있었고 또 많은 비가 내리게 하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850명의 예언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죽이게 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 담대한 그 믿음을 보세요. 우리는 책에서 읽는 것이지만은 정말 그 앞에 선다는 것이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풍성한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무지 때문에 불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일곱 번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에게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이렇게 사사기 7장 7절에 말씀하시죠. 기드온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만 2천 명 가운데에 300명을 선별합니다. 왜 300명을 선별했느냐 하면은 3만 2천 명이 나가서 그 미디안 군사들을 대적해 싸워서 만약 이긴다면은 자기들이 이긴 것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 봐서 3만 2천 명 가운데 단 300명을 선별해서 이기게 합니다. 그것도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300명이 13만 5천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초에 묻혀있던 무명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에 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것 같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금만 그의 기질을 발휘하고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기만 하면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성공의 약속이 있고 기도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형통에 대한 약속이 있고 번영의 약속 등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 하나가 약속인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1805년 독일 프로이센에서 세무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술정꾼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종종 경찰에 붙잡혀서 교도소에 끌려다니는 비행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서 돈을 훔칠 정도로 문제아이였던 이 뮬러는 1975년 20살 되던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고아원 사역을 했던 프랑케의 생애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간구하던 중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힘입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1893년 93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주고 오늘날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연구와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물질적 그러한 필요를 개인적 삶의 또 필요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아뢰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기도로 63년 동안 그 당시 돈으로 750만 불 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돈이죠. 그가 받은 그 기도 응답이 5만 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밀러 목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그는 자신의 믿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성장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평온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대로 진지하게 구해 보셨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던짐을 받았지만 몸 한 부분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용맹성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용맹성이나 천재성이 그를 사자굴에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 위대한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던짐을 받았어도 거기서 구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과 충성을 고백한 이후로 풀무불에 던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만약에 자기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왕이 위협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에 용감했던 다니엘의 친구인 이 세 청년은 위협적인 왕의 말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그 풀무불에서 나를 구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들어서서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그 믿음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불의 세력을 멸한 것입니다. 불을 멸한 것은 물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믿음 때문에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 여러 번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날쌔고 센스가 민감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쫓기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멸시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아무리 날쌘 무서운 그러한 그 무사로서 창과 칼을 던졌어도 다윗의 목숨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게 하였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은요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예. 왜 웃습니까? 그 웃음이 뭡니까? 웃음의 의미가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나? 그런 웃음이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나이는 들어 늙어가는데 살아는 경수가 끊겨 아들의 기미가 없자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그의 믿음이 견고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백세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입이 뻣뻣하다고 하면서 그거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연약했던 모세도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연약할 때 주께서 강한 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많은 희롱도 조롱도 받았습니다. 감옥도 갇혔습니다. 그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이 믿음이 연약했던 그를 강하게 한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용맹되어 아브라함은 소돔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아주 공포에 쌓여 있었죠. 우리 신앙의 사람도 때때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용기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큰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용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음을 그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모두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자, 그 사실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사르밧 그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그 아들도 살리셨어요. 바로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받기도 하며라고 한 그들의 믿음이 적용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이 가져온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러한 드라마 같은 이러한 사건들은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이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상황 그대로 그냥 버티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복하는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경에서 버티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또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잘 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기복신앙의 설교는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시험이 닥쳐와도 그냥 쓰러집니다. 아, 예수님이 없나 봐. 주님이 안 계신가 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들은 악형을 받고 희롱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또 결박을 당하며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죽임까지도 당했어요. 이 모두가 신앙인들입니다. 믿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거 죄값 받는 거야.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자기 신앙의 그 정죄를 더럽히기만 하면은 죽임을 면하고 살 수 있었음에도 구차한 삶보다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그 소망이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차한 삶보다는 영광스러운 그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악형이라고 했는데 이 악형은 툰만어의 형벌입니다. 어떤 형벌이냐 하면은 사람을 이 어깨서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절반으로 칼로 갈릅니다. 그러고서는 이 가슴을 그냥 막 북치도 쳐갖고서 죽이는 그런 형벌에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몰라요. 이런 형벌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죽음을 구차하게 면회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희롱과 채찍을 당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 다윗은요, 일개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고 희롱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복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해서 하나님께 죄악을 범한 뒤에 그에 대한 죄의 대가로 그의 집안에는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인 암논이 배달한 누이 동생 다마를 강제로 범하고 그러한 암논을 다말의 오빠가 되는 압살롬,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죠. 그 압살롬이 죽이게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결국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과 아버지에 대한 폐역은요,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돌아가시면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 피난 중인 다윗을 이제 비난하고 저주하는 시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시므이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친척이 됩니다. 그는 다윗의 상황을 저주하고 희롱합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태도에 격분한 다윗의 신하들이요,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죽이지 말라고 오히려 말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았어요. 그가 범죄했던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까지도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저주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방해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섬, 이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도 하고 아닥사스 왕에게 진정서를 올려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공격받고 그렇게 음해하고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꿋꿋이 나가는데 어떻게 그 성벽을 쌓느냐 하면은 그 성벽 건축자들은요 허리에 칼을 차고 했어요. 그리고 방해자들이 와서 오면은 또 칼을 빼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성벽을 쌓아 나갔어요. 그냥 그 쌓아진 성벽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을 완전히 완성했는데 그 와중에도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요, 그 지도자 상을 얘기할 때 느헤미야를 대표적으로 뽑고 있는 이유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이러한 순교자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굽의 다프네에서 순교한 장면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누가 목격합니까? 바로 사울이 목격하고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 평온한 모습에 바울이 그만 거기에 붙잡히게 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의 리들턴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끔찍한 총기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 이 사건으로 25명의 학생과 2명의 범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후에 USA Today지에 이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캐시 버넬 소녀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실립니다. 17 years old, last word inspire other Christians. 17살 소녀의 말이 그리스도인을 감동시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불량 서클이었던 트렌치 코드 마피아 단원 그 학생 두 명이 자기 친구들에 대한 복수 사건이었어요. 범인 중 한 명이 이 캐시 버널에게 17살 난 소녀입니다. 그 총을 겨누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캐시 버넬은 이 질문을 하는 범인의 의도를 알고 안 믿어요 하면은 무사할 수 있었으나 Yes, I believe in God. 그러자 범인은 총구리를 더 가까이 겨누면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There is no God. 버넬이 얘기합니다. Yes, there is God. And you need to follow his path.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당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해요. 캐시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범인은 총을 쏴 캐시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시와 함께 현장에 있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생존자의 입술을 통해서 캐시의 이 말이 증언되자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티셔츠에는 Yes, I believe in God. 그렇게 새겨진 티셔츠를 젊은이들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Yes, I believe in God 크루세이더를 그 집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캐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의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는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캐시의 죽음은 죽어있던 크리스천들의 양심을 부끄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캐시는 죽었지만 미국 교회를 향한 충격과 감동을 던졌습니다. 절박한 순간 총뿌리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 담대한 그녀의 믿음은 바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절반이고 몸으로 행하는 순종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은 반드시 몸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에 눌려 마귀의 종살이를 하지만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와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생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정복자도 될 수 있고 순교자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되든지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악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청년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